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경청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곡차곡 새기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런 주일 오전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이 담임 목사님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 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교우들에게 잠시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얼른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강단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자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살짝 기분이 언짢아진 이 목사님, 아니 여러분 제가 양해를 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 이렇게 저를 보고 웃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자 맨 앞에 있던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화장실에 가실 때는 이 핀 마이크를 뽑아놓고 가세요. 너무 리얼했습니다. 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고 웃었는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예배 끝나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요. 예. 참고로 저는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이고요. 예, 핀 마이크도 안 찼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은요 최소한 3500년 이상 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지난 그 4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이 되면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저기 맨 위에 있는 거 어린 양고기 구워 먹어요. 양고기. 그 다음에 그 아래 왼쪽에 있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 쓴맛이 나는 나물, 쓴나물, 이렇게 세 가지를 먹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먹는 저 음식을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저것은 현대식으로, 방금 전에 봤던 건 오리지널이고요. 저거는 이제 현대식으로 개량이 되고 간소화된 유월절 음식이에요. 원래 이제 세 가지를 먹었는데요. 좀 가짓수가 늘었죠. 음식의 가짓수는 조금 늘었고 음식의 양이나 먹는 절차는 많이 줄였어요. 특히 원래대로 오리지널식으로 하려면 아까 봤죠. 어린 양 고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대신에 정강이 뼈 하나만 놓고 그리고 쓴나물 몇 가지 놓고 맞자라고 부르는 무교병, 그거를 약간만 이렇게 먹는데 자 근데요 저렇게 현대식으로 개량이 되고 또 간소화됐지만 여전히 유월절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의 종류는 양 그리고 누룩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유월절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유월절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이고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이 함께한 공동체 안에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혹은 선배가 후배들에게 유월절에 대하여 가르쳐줘야 한다. 이렇게 구원, 감사, 전승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세 가지 의미, 구원, 감사, 전승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제자들과 함께 지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던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전부 다 올바른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을 만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고 반면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마음에 꼭 맞았던 제자는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가졌던 제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모습과 가룟 유다가 보여준 이 상반된 모습은 단지 유월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전체 신앙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모습과 가룟 유다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따라가야 할 신앙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설교의 주제와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가롯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만 가롯 유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절로 6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제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어떤 자세로 유월절을 지켰느냐? 한마디로 유월절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런데도 가롯 유다는 이 구원, 감사, 전승 이러한 의미 중에서 단 한 가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가롯 유다는 적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 가까이 됐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던 가롯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악한 무리들에게 넘겼어요. 자, 적이 나온 것처럼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온 무리들보다 한 발 앞서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입 맞췄어요. 이렇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죠. 저기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온 무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인, 암호였어요.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잡아라. 그 사람이 예수다. 여러분, 조금 전에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에서 가룟 유다가 뭘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하고 한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먹고서 예수님을 넘겨줄 시기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자, 가룟 유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철원 죽일 놈을 봤나? 자기 스승을 팔아넘길 궁리를 하다니 아 배운망덕도 유분수 아닌가? 예, 이런 식으로 가롯 유다를 강하게 성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아유 그 사람도 가롯 유다도 가만 보면은 괜찮은 구석이 있어 이렇게 예, 옹호하시는 분 없겠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를 보면서요 나쁜 놈 못된 놈 이렇게 성토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가롯 유다의 죄를 성토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다 더하기 왜 어째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남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예, 간혹 진보적인 일부 신학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독립투사였던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가룟이라는 말의 뜻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가룟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가룟이라는 것은 정확한 헬라어 발음으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데 이스카리옷이라는 것은 단검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예, 테러리스트 혹은 암살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끄덕이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독립투사였다는 건 틀린 거예요. 가룟이란 말이 정확한 헬라어 발음으로 이스카리옷 맞아요. 근데 이스카리옷이라는 것은 그 말은 단검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섯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중에서 사람 이름 앞에 쓸 때는 거의 대부분 캐리옷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것은 캐리옷이란 도시 출신의 유다 이런 뜻이에요. 저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일부러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 예, 가룟 인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성경에서 그렇지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똑같은 방식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가룟 유다, 가룟 출신의 유다 이런 뜻이.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 가룟 유다가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전혀 아니에요. 이유는 저길 보셔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저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라는 표현에서 들어가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합니다. 에이스 에르코마이는요 원래 공유하다, 소통하다, 연결하다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점령하다, 완전히 빼앗기다 그런 뜻이. 이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말을요 남녀관계에서 사용하면 왜 우리말 표현 중에 눈에 콩깍지가 씌다 그런 말 있죠. 예. 남녀가 그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은 사랑하는 남녀가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눈에 베린 게 없어요. 그렇죠?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에이스 에르코마이 들어갔다는 게 그런 뜻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눈에 베는 게 없어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 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기 보세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한대. 확실하죠? 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 시점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하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을까? 왜 하필 가룟 유다였을까? 요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요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의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기를 보세요. 저기 본문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들어가니. 그렇죠? 열둘 중에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 있었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에서 딱 한 명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에서 왜 하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둘러보다가 그냥 무작위로 너!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가 재수없게 사탄에게 당첨된 거 아니에요. 사탄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들어간 이유 바로 저겁니다. 자, 저것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직전에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마리아란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정말 귀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아주 마리아를 핀잔을 줍니다.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저길 보셔요. 저 맨 마지막을 보셔요. 돈 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던 재정 담당자였는데 그런데 정직하게 하지 않고 몰래 돈을 빼돌리는 공금 횡령을 일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한 명을 콕 집어서 들어간 거예요. 자, 겨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바로 물질의 주인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질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헌신짝처럼 쳐버릴 거야, 누가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99.9%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는 가론 유다 같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은 나라고 대답하는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방송실 화면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은,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혹은 물질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들으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국엔 헌금만이 하라는 얘기구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우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혹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헌금을 많이 대야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11조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또한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이런 것은요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확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이 돈 벌면 그 느낌이 얼마나 끝내려줄지 몰라요.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만 받다가 내가 쉐빠지게 노력을 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10만 원하고 그렇게 벌은 10만 원하고 이게 다릅니다.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얼마나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누구 거예요? 내 거지. 이게 보통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근래 들어서 가장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이 간증을 말한 분은 이 간증이라고 하면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얘기를 자신의 평범한 얘기를 말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더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11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평소에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11조를 통장으로 보내오면 그 자녀의 이름으로 11조를 드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자녀가 11조를 보내는 그 날짜에서 조금 지연이 되면 카톡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얘야, 이번 달 하나님 돈이 안 들어왔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막 유쾌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돈이 안 들어왔구나. 그런데 웃는 것만 그친 게 아니라 속으로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 돈이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아, 이 성도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그러한 고백을 자기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머리의 회심. 둘째, 가슴의 회심. 셋째, 지갑의 회심. 이렇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머리의 회심이란 예수님을 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똑바로 아는 것이 머리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가슴의 회심이란 그 예수님,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 믿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지갑의 회심이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나의 주심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왜 하필 지갑의 회심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물질, 돈을 동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동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제대로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확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마음을 점령당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가졌던 그 탐욕의 출발점이 물질의 주인에 대한 잘못된 그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물질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비롯한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물질이 아닌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 무엇이고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물질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배금주의의 신앙, 인본주의의 신앙을 저희 모두 멀리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물질이 아닌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